식사 다 하셨죠? 점심 식사 다 하셨죠? 뭐 드셨어요? 네, 여러 가지 드셨죠? 네, 밥 드셨고, 면 드셨고, 샐러드 드시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 네, 저는 삼겹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삼겹살 데이를 갔습니다. 네, 삼겹살을 혼자만 먹으면 안 되죠. 뭐랑 같이 먹을 때 가장 맛있죠? 김치? 아니에요. 네. 라면, 어떤 라면? 비빔면. 네. 삼겹살에 비빔면. 네,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삼겹살을 좋아하고 비빔면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이 음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소화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뿐이죠. 음식은 먹으면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모든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맛있게 꼭꼭 씹어서 먹는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복음 수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말씀도 음식처럼 삶 속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수업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음 수업 능력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문제가 주어질 건데요. 여러분 다 맞추신 분들은 제가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따단.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자 기초이자 본질이며 전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응? 뭐라고요? 잠깐만. 이거를 모른다고? 네, 죄송합니다. 정답은 복음입니다. 네. 복음 수업인데 복음. 네. 단추이자 기초이자 본질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신 분도 물론 계시죠. 그것도 정답인데. 네. 말씀 속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빠밤. 네.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세 번째, 바로 갑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트럭, 20톤 트럭과의 정면 충돌이, 네, 바로 사용된 비유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네, 네, 다들 하나님의 통치를까지 하니까 거부는 다 같이, 네, 하시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이 매일 품어야 할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네, 총 다섯 문제였는데, 나는 다섯 문제 다 맞췄다 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요. 네, 못 맞출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우리 9주간의 수업을 잘 들은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보내주시고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네,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9주 동안 이 말씀의 꼴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말씀의 축제, 복음의 축제를 통해 많은 영적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이게 내삶 가운데 소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해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 복음을 듣고 소화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 형님입니다.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20톤 트럭과 정면 충돌한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부인했던 이름, 박해하고 제거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엔 완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질문해야겠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다 소화가 되었나요? 내가 이 말씀을 다 듣고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되었나요? 우리는 잘 듣고 잘 적고 다 고백하고 결단 기도도 했으니 혹은 아 우리가 전부 다 이 집단 지성으로다가 내 삶 속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소화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은혜다, 우리 삶의 큰 충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톤 트럭에 치인 것 같은 변화가 내 삶 가운데도 있었는가 라고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들었고 과연 나의 삶의 조종석, 나의 인생의 조종석을 내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고민을 한 후에 내 삶은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내가 받은 은혜를 위해 그 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육아하고 잠자는 삶. 더 이상 내가 그 말씀과 씨름하거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민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처럼 광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시간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바울처럼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진짜 광야로 가긴 힘들겠죠. 그러니 바울의 광야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입니다. 그 고독한 시간,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소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말씀이 소화되고 은혜가 소화되고 복음이 소화되어 나의 영양분, 나의 능력, 나의 소망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독한 시간, 그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누구에게 확인받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는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 계시는 무엇일까요? 계시는 원어적 의미로 덮개를 벗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치 자기가 눈이 멀어서 눈에 비늘이 씌어져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경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기도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덮개를 모두 벗겨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복음을 소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 볼 수 없게 했던 영적인 덮개를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운명을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총체적 난국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도 계속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바쁜 일상 속에 파묻혀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고독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널 위해 죽었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뤄지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길,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 고독한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 삶의 복음이,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소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은혜를 소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배움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당시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마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세오경 중에 아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 정도, 네, 그 정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습관, 모든 것이 다 율법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라비아 광야의 3년 동안 지금까지 삶의 모든 패턴을 깨부시는 처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은 재정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지식들이 얼마나 오물갔던지 그 모든 지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복음을 그저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삶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말씀을 듣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야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부 통치하시기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거부감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깊게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북한 말씀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말씀은 그냥 마치 책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때렸을 때, 거룩한 찔림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찾아오는 말씀의 부담감이 그냥 거북할 뿐입니다. 복음 수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그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한 자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체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전부를 요구하는 그 음성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린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소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읽고 배울 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소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고독한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대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바울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재정립해서 복음의 말씀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림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재정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소화시키기 위해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 고독한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고독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묵상은 속사람 또는 성품의 변화를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그 묵상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깨우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생각의 초점을 바로잡아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성숙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말씀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 목장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고 배우며 삶 속에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 목장의 모든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제자훈련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얘가 제자훈련 들을 관상인가? 네. 제자훈련 들을 상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상인가? 네. 한번 보시죠. 네. 제자훈련을 꼭 들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배움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소화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적용시킴으로써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광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제자훈련 들읍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고독한 시간은 증명의 시간입니다. 증명의 시간. 네, 바울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은 약 3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광야에서 돌아온 바울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20톤 토락에 부딪힌 정면으로 충돌한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그는 악명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듯이 잡아 가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와, 저 사람이 어떻게 더 잔인한 칼을 갈고 돌아왔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9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는 변화됐지만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 열두 제자들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 그의 회심이 인정받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 세상으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람을 죽이려 가려 했던 그 다메섹,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로 갔다가 다시 그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계속 있었던 장소, 자신이 만났던 사람, 하고 있었던 일이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마음,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따르고 익숙하게 함께했던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들의 사이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의 틈에서 찾아오는 고독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증명하기 위해 관계의 고독을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광야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달라졌다고, 나는 변화됐다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찾아오는 관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유흥이나 쾌락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눈 딱 감고 그래 한 번만 더 돌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서 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선 익숙한 관계를 벗어나고 새로운 관계의 어색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관계에서 찾아오는 그 고독의 시간을 견뎌드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복음을 소화한 사람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향기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자 노력과 실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 고독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내가 정말 20톤 트럭에 충돌한 그 상태, 내가 이런 정면 충돌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임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관계의 고독마저 견디게 된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다시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삶에 와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증명해낸 후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주 동안 복음 수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보내는 시간, 아니 제가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광야로, 지금 당장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광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한적한 곳, 우리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광야 어디일까요? 차 안일 수도 있죠. 자기 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 도서관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남들 모르게 30분 일찍 와서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시간을 반드시 갖길 소망합니다. 만약 내 안에 광야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광야를 선물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나에게 선물로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룩한 선택을 함으로 내가 모든 복음을 소화해낸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